반갑습니다. 저는 그 일반 교회에 소속돼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간증을 위해서 왔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설교 때문에 왔는데 제가 참 부족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우리 정 목사님 많이 힘들어하셔서 제가 그냥 돕는다는 마음으로 그냥 무조건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은 이제 성도의 물질관과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좀 주제가 크죠. 그래서 부담도 많이 됐었는데요. 제가 글 쓰는 심정으로 그냥 글을 써서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스크린만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 작가로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책을 이제 쓰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그 교리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제 말씀이 꼭 맞는다기보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춰보고 우리 물질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렇게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한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에 대해서 짚어보겠는데요. 성경에서는 많은 종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고 물질의 축복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물질이 주는 또 즐거움을 우리가 또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축복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것도 이제 모든 것을 성경에 비춰서 봐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신약 성도기 때문에 구약에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우리한테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순간부터가 신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도이고 또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오늘도 본문을 저랑 협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주제에 이제 낭독을 하게 됐는데요. 보시면은 거의 영적인 축복이 나오고 물질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거의 한 구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질을 구해라라든지 뭐 그런 말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 동안 이어오고 있지만 딱 한 세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다 그 안에 속해 있는 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약을 보고 신약에서 그 모든 지침을 얻어야 되는 그런 신약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들에 보면은 구약이라든지 뭐 모든 부분에서 다 갖다가 이제 필요한 것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도 축복을 받아야 된다. 왜 못 받느냐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도 우리가 구약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필요가 없는데 그 양심에 새겨진 그 도덕 율법은 우리도 물론 지켜야 되지만 그런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한국의 교회는 세상에서의 축복에 굉장히 많이 취해 있죠. 그렇게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 부와 명성을 얻는 것을 그 선한 목적으로 포장하고 또 그 욥의 친구 그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처럼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끝은 심히 창대한 그 물질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그 여러 종류의 축복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을 굳이 받으려고 애쓰고 조르고 그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봉사를 할 때 그 일반 교회에 가보면은 그 어떤 그 맡기 싫어하는 직책을 맡을 때 그 이걸 맡으면은 복을 받는다. 그걸 많이 들어보셨죠. 힘들어도 열심히 감당을 하면은 뭐 누구는 뭐 아파트도 당첨이 됐고 뭐 자식도 잘 됐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럼 사실 좀 그런가 싶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그 종이 명령받은 일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일들을 다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선물로 주시면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 자식 간에 거래란 있을 수 없죠. 하나님과 우리도 이제 지금 아버지신데 그 결과보다도 열심히 해온 과정이 있다면은 당연히 주죠. 당연히 주시죠. 그리고 그 일을 그 부모도 기쁨으로 주시고 또 자식은 또 상으로 받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이상적인 관계지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거래를 하거나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축복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 이런 데서는 탄압 속에서 이제 숨어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란 것은 한번 받으면 죽더라도 버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도 그 뭐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 눈물로 뿌려진 귀한 씨앗들이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믿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북한 분들은 성경이 없어서 이렇게 손으로 적은 것에 이렇게 막 눈물을 떨구면서 이렇게 보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그런 간절함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물질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자꾸만 우리가 선진국이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그런 간절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믿는다고 내색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죠. 잘 먹고 잘 살 때는 자기가 잘 믿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어려운 때가 와봐야지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인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만 완공되면 좀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아 우리 교회 지금 짓고 있는데 교회만 완공되면 오셨으면 또 뭐 내 생일이라도 좀 지나서 오신다든지 또 이제 로또를 사놨는데 이거를 좀 맞춰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런 간절함이 없다는 것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세상의 끝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교회 좀 다녔다고 해서 이렇게 축복으로만 생각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면 좋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죠. 그 뒤에 영광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련을 두고 살아온 이 땅과 우리가 건져내지 못한 많은 이웃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불덩어리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 뒤로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지만 그 지금 생각할 때 사랑하는 이들이 그 지옥으로 향하는 종말은 절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겠고요. 또 교회들에 가보면은 저는 어릴 때 그런 기도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런 많이 들으셨죠. 설교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 28장이 굉장한 그 축복의 장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기 전까지는요. 근데 이게 딱 그 14절까지만 축복이고요. 15절부터는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축복을 다 받고도 뒤에 있는 그 많은 저주 중에 한 개만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경고와 명심해야 할 그 저주 이것에 대해서 설교나 어떤 기도를 하는 분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집에도 가정예배서가 있는데 교단에서 나온 가정예배서가 있는데 그 이 부분을 딱 다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음엔 그게 나오겠지 하고 넘겨보니까 바로 29장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딱 그 축복 얘기만 딱 다루고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서 근데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경고 쪽이죠. 그 조심해야 될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항상 잘 되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축복받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뒷부분을 읽어보시면요. 딱 세 배가 넘거든요. 저주가. 그 부분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어떤 우리가 혜택에 주목하기보다는 주의할 점을 알아야 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약관도 잘 읽어봐야 되고요. 법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도 잘 봐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파란불만 보고 다니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읽기만 해도 벌벌 떨리는 그런 저주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그 많은 돈과 재산을 가지게 된 후에도 깨끗하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또 돈이 생긴 사람하고 돈이 안 생긴 사람하고 누가 더 죄를 많이 짓게 될까요?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요. 명예와 권력과 부를 계속 지키려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는 힘든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되게 그 욥의 예를 들어서 부자이면서도 의인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욥이 왜 사탄의 표적이 되었겠습니까? 그 욥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의인으로 사는 것이지 그걸 뺏어가면은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서 사탄이 공격을 했던 것이죠. 저는 그 욥의 재물은 부러울 때가 있지만 요게 삶은 절대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런 삶은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많이 받더라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자도 되고 싶고 또 예수님도 믿고 싶어서 하는 말이 청렴한 부자 뭐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비슷한 이제 제목의 책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의 그런 논지 자체를 뭐 이렇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단지 깨끗한 부자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그 요거는 이제 비유가 아니고 정말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는데 부자가 무슨 특별히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가 거기 안 나옵니다. 그냥 부자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부자의 상에서 흘린 것을 먹은 것이 이제 나사로이기 때문에 나사로한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단지 그냥 나사로는 뭐 또 착한 일 한 것도 없어요. 나사로는 낙원, 그다음 부자는 지옥 이렇게만 나오는 것을 보고 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체에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좀 이것도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아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그 이스라엘이 AD 70년에 그 로마에 패망하는데요. 그 수십 년 전에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닥칠 재앙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말세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한 세대인 것처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그 돈은 과연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겠는데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자, 이것은 이제 아굴의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 개신교단에서는요. 이제 17세기에 쓰여진 철로역정에는 이렇게 쓰레기를 막 모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 이제 비유적인 이야기들인데요. 이제 그 쓰레기가 뭐냐면 이제 재물이거든요. 물질인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설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런 잠언의 말씀이 있지만 요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없다고. 17세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17세기에. 그러니까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요즘에는 정말 이런 말씀은 눈에 띌까봐 두려울 정도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은요, 오히려 완전히 몰락하거나 빈털터리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생긴 돈으로 인해서 그걸로 이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이제 그 엄청난 양의 그 불로소득을 보고서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막 외국으로 도피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돈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새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족들과 불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재산을 나누는 문제도 많이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정말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돈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지나치게 많은 돈은 내 형편에 자족하는 삶이나 작은 일에 감사하며 절제하는 삶, 또 가족과의 화평, 나보다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물질에 대해서 복을 구하라고 이제 많이 가르치고 있죠. 이제 큰 교회일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하다는 그런 그 목회하시나 그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요즘에는 학계 2장에 나오는 그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런 말씀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아니 네가 그 하나님 자녀인데 그 은과 금이 하나님 것인데 왜 안 구하냐,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이 학계서의 정황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궁극적으로 더 영광스럽게 될 새로운 성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은과 금은 그 세상 은과 금은 물론 모든 세상의 만물이 우리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공중에 나는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미리 아시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왔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항상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탐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 돈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또 찾아보면 됩니다. 그 돈의 정체,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돈 자체가 스스로 악하거나 나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칼을 그 요리사가 갖느냐, 강도가 갖느냐, 그것과 다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또 이제 이 말씀에서도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돈을 갖고 싶고 또 가지려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서도 그것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책도 있죠. 베니인의 책이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모든 쾌락과 육신적 즐거움을 주는 것이 돈인데 어떤 사람이 자신 있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쓰라고 또 우리가 이제 서로를 향해서 또 가진 상수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나오는 또 광고 중에 하나 보면은 그 이번 선물은 당신 자신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정말 그런 어떤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요즘에 잘 쳐주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크게 또 이제 굉장히 좀 그 물질을 더해서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쳐주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또 성경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그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참 의지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 돈을 가질래 아니면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가질래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죠. 했을 때 우리가 또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독교 변증서인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지 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증명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물질에 대해 이런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구약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 물질 축복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신약을 펴놓고는 가져올 말씀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구약은 그림자이고 또 표징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가 오늘의 회개고 또 예배이듯이 구약에서의 그 물질적 축복들은 오늘날 영적 축복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자,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고 탐욕이 없게 행동하라. 이 말씀은 가진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자기 목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죠.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해서 갖는 것은 이것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한 것 이상의 대가, 또 남의 것을 빼앗고, 또 공짜를 바라고, 또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탐욕이죠. 또 탈세를 하고 또 사기치는 것만이 탐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 것 이상의 빚을 지는 구조로 계속 몰아가고 있죠. 우리 가장이신 우리 형제님들 잘 아실 겁니다. 구조적 문제와 또 개인적 무절제로 인해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신용카드와 또 주택담보, 또 각종 대출로 묶여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세계 경제 통합의 시대에 모든 이들의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또 이 대환난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데요. 경제 통합을 빌미로 개인적인 감시와 통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휴거된 뒤의 일이지만 이런 빚이 많게 되면은 어떤 통제를 계속 받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탐욕인데요. 그 빚을 져서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갖게 되는 것도 그 이 빚을 그대로 두고 휴거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그 빚에 대한 책임이 우리 휴거되지 못한 안 그래도 힘든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변제의 책임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세계 경제 자체에 굉장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대환난 시대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또 뉴에이지 세미나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평생 빚을 안고 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을 옥죄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세계 경제 통합을 원하는 자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빚은 가능하면 없애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선행과 봉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그 교회에 가보면 많은 구제를 하고 또 국내에서 그 개신교단들이 가장 많은 봉사를 하고도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어쨌든 그 이웃을 돕는 일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교회들은 점점 더 많이 더 이렇게 영향력 있게 그 구제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헌금을 하라 그러고 딴 데 내지 말고 개인적으로 뭐 하지 말고 교회에다 우리 교회에다 갖다 내라고 이렇게 많이들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면은요. 그 두 형제와 금화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던 두 형제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성실한 형제인데 어느 날 그 산길을 걷다가 저쪽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 한 무더기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동생은 그걸 보자마자 막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형은 이제 얼른 가서 그걸 보고서 보니까 이제 금화가 막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나귀에다 싣고 근데 다 못 실어가지고 어디다 또 숨겨놨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또 다시 가져가고 이래가지고 왜 가져갔냐면 그 사람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아, 이 돈이 있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가지고 그 뭐 이제 사람도 이제 고용을 하고 이제 관리할 또 시설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이제 수용을 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막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한참 그러던 와중에 그 소설이 좀 싱겁게 끝나는데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형에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돈을 가져가서 더 많이 이웃을 돕겠다는 것은 악마의 속삭임인 줄 네가 몰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소설이. 이제 물론 이제 톨스토이가 어떤 생각을 한 것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 하는 거라는 거죠. 일과 또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돈으로 할 때라도 그 이웃을 돕기 위해서 버는 돈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제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그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받는 보상을 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웍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이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각 사람의 돈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바빠서 이제 선교나 구제도 못하는 사람은 돈을 내서라도 이제 선교사도 보내고 이웃도 도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물론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뭐 마음대로 쓰고서 남는 돈을 그냥 뭐 내 양심에 좀 걸리니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내가 같이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구제도 하고 또 선행도 하는 것이 그 맞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교회들이 선행을 강조하고 또 선행의 질보다 양에 집착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교회들은 이제 교리나 복음이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단도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구원에 대한 복음이 다르고 교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눈치 봐야 될 이제 교단이 어떻고 또 뿌리가 어떻고 뭐 우리 그 뭐 감독이 어떻고 막 제도가 어떻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의 핵심을 양보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교단을 계속 유지하려면 복음의 핵심을 계속 양보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교리가 다르고 신학도 다른데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또 신앙을 내보이겠냐고 그들이 반문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의 실천이 따라야 된다. 아니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것을 이제 나타내 보이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랑이 최우선이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백마디 말보다 사랑을 보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주장을 하면서 뭐 테레사 수녀라든지 뭐 법정이라든지 이런 사람까지 천국에 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성공회 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장 공공연히 방송이나 이제 인터넷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복음이고 그거는 정말 완전 사기죠.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또 환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그런데 정신 나간 또 목사들도 환영을 하고 또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 주장을 하니까 자, 근본주의자들 참 꽉 막혔다. 어? 얼마나 좀 멋있냐. 좀 다른 사람들하고 화합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꽉 막혀야 됩니다. 복음은 꽉 막혀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그 어디가 뚫려 있으면은 네덜란드 소년인가요? 그것처럼 조금씩 밀려 들어오다가 나중에 그 완전히 둑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기고요. 말씀이 이기는 것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만약에 사랑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또 처음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아낼 테니까 열심히 사랑을 실천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러셨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어디까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또 그것이 내 기준에 맞는 건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건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우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그 두 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오늘 읽은 그 낭독하신 말씀의 앞부분인데요.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재물이라고 이렇게 만몬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재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이 인격화된 경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되는 물질의 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만몬이즘, 그러니까 매몬이즘이라고 하면 이제 물질 그 우상주의, 그 배금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그 깨끗한 부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떠받들고 이제 만몬을 섬기지 않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죄악을 지는 인간은 두 주인을 다 가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재물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말씀에 또 숨겨진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몬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주시지만 징계와 또 형벌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항상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이 말씀은 돈을 많이 소유하고 적게 소유하고의 문제보다는 그 돈을 숭배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지만 그 돈이라는 것은 가질수록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또 그것이 또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아까도 그 빚도 말씀드렸지만 지배하기 때문에 많이 갖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다면 조금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이 축복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신부라고 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랑을 바라보는 이제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일단 결혼을 결정하게 되면은 신부는 딴 남자 뭐 다른 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특히 이런 그 심리가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 감정을 또 여러 곳으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자는. 그래서 결혼을 결정하게 되면은 딱 그냥 그 남자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여자라면 오로지 그 사람밖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또 신랑만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사랑으로 이제 가득한 결혼이 이제 성사될 때쯤 되면은 그 남자가 아무리 빈털털이어도 그 여자들이 상관없다 그럽니다. 예, 네, 그렇죠, 정말. 근데 남자가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아, 나는 숟가락 두 개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여자들이. 아, 정말로. 그래서 결혼을 해보면은 나중에 이제 뭐 젓가락도 있어야 되고 뭐 칼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 칼로 이제 썰 이제 스테이크도 있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부인의 마인드지 신부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인과 같은 마인드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신부와 같은 그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을 두고 재물의 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신부가 아니죠.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 물질은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면서 적당한 선에서 잘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시대와 제도적인 차이점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나라라든지 어떤 다른 시대랑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정국가라든지 공산주의 이런 데도 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성경적 정신에 따라서 잘 분별하면은 이런 세상에서도 그 돈에 대한 가치관을 잘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그 상대적 빈곤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 또 이제 양극화 문제인데요. 잘 사는 사람은 이제 뭐 아주 굉장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 어렵게 산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는데요. 바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돈 몇 푼보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겠는데요. 더욱이 교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가난한 사람이 다니기 정말 힘듭니다. 가서 뭐 밥도 사야 되고 무슨 뭐 어디 장을 맡으면은 뭐도 해야 되고 또 돈을 좀 많이 내야 또 장로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변질이 됐는데요. 그 저도 요번에 그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교복을 또 사줘야 되거든요. 이제 중학교 갈 때 교복을 사줄 때 보니까 교복이 그 대기업에서 나온 브랜드들 것이 이제 대부분이더라고요. 굉장히 비싼데 뭐 별 차이점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주머니를 뭐 어디다 달았다든지 뭐 다리가 뭐 길어 보인다 그런데 뭐 별로 길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그런 이제 옷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안 입으면은 굉장히 좀 이상해지는 거죠, 애들이.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아이돌 뭐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많이 광고를 하거든요. 이제 그 돈이 다 이제 거의 글로 많이 가는 것이죠. 이제 보니까 그런 팜플렛을 아이들이 이제 많이 받아오는데 어떤 팜플렛을 보니까 거의 치킨집 전단지처럼 달랑 한 장이더라고요. 그 어떤 이제 대기업 것들은 막 한참 넘겨야 되는데 막 온갖 포장을 다 해놨습니다. 뭐 이건 뭐가 좋고 뭐 원단이 어디 거고 막 하는데 그거는 딱 치킨집 전단처럼 한 장인데 문방구에서 학교와 문구점에서 이제 그 판매 대행을 하는 완전히 마이너 브랜드더라고요. 그 학생 모델이 그냥 달랑 한 장 사진 딱 찍어놓고서 정말 저도 입고 싶지 않은 그런 옷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입는 애들도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반이 이제 35명 정도 되는데 아, 두 명 있대요. 두 명. 걔네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걔네들이 정말 그 학교에 나올 때마다 그 단돈 몇만 원 때문에 그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보니까 그 교복이랑 이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 브랜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파카 잠바인데 여기 그 뭐 북방 이거 붙은 거하고 안 붙은 거 이제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술에 다 속는 거죠. 상술에. 사람을 되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 큰 차를 타면 대우해주는 어른들의 그런 습성을 아이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잠바 입은 애들 뺏고 그거 입으면 좀 있어 보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이너 브랜드의 옷을 입은 아이들이 그 단돈 몇만 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애들한테 왕따가 됩니다. 아, 쟤는 이거 입은 애야. 그래서 자기네끼리 모이거든요. 그러면서 걔가 만약에 점점 왕따가 돼서 나중에 자살하면은요. 그 책임 저희한테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연탄 몇 장 사주는 것보다 이런 마음을 챙기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뇌구조를 보면요. 내가 100만 원 벌고 그 친구가 150만 원 벌 때 느끼는 행복보다 내가 80만 원 버는데 친구가 50만 원 벌 때 이 뇌의 그 만족도가 올라간다 그럽니다. 이게 참 슬픈 예약인데요.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면서 그 피가 부패되면서 들어온 안 좋은 습성입니다.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또 하나님의 형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남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남을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내가 만족을 느끼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또 은근히 자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은근히 이렇게 뭐 아 야 집에 수영장 있어봐야 뭐 관리만 어렵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돌려서 이제 그런 일도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왼손과 오른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을 도울 때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물론 그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어려운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또 몇 푼 도우면서 생색을 내서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도운 사람 자신이 상처를 입지 않거든요. 그 아무도 모르게 하면은요. 어떤 사람을 도왔는데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줬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인사도 잘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딱 그 사람이 모르게 하면은 그 사람 나한테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아무런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비유는 말 자체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 이제 비유지만. 근데 이것은 그만큼 이제 구제를 숨어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 또 다른 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체들끼리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체들끼리 가능하면은요. 물론 이제 교회라는 것이 그 공적으로 돈을 모아서 또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거 외에는 지체들끼리도 왜냐하면은 내가 얼마를 도왔 누구를 도왔는데 그 사람의 반응 또 저 사람 도왔는데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안 돕더라 뭐 그럼 또 그 사람을 정죄하는 분위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남이 뭐 돕든 말든 나는 돕고 그냥 잊어버리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움 받은 사람도 그 저 사람이 나를 도왔다 그러면 그 사람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나를 도왔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예뻐 보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하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것들이 이제 제자들과 또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나는 일만 하신 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드러나게 해서 기록이 됐지만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지만 그것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일은 남들 모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도 그 분명히 숨어서 많은 이웃들을 도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고 위선자들이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이미 자기 보상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은밀히 도우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드러나게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이고요. 근데 우리는 그 남을 도울 때 신문에 내고 뭐 방송에 내고 그 돈이 더 듭니다. 사실 그 홍보하는 비용이 더 들어요. 그래서 이제 라면 몇 박스 건네면서도 이제 뭐 사진 찍고 예전에는 그 국회의원들이 괌에서 비행기 사고 났을 때 비행기 잔해를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일까지 있었어요. 그 얼마나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홍보하고 또 내가 이렇게 생색을 내고 싶으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조차도 이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천들도 이제 공적으로 모인 돈을 이제 공개할 때도 최대한 남이 모르게 또한 도움을 받는 이들이 존중받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 이런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물질에 대해서 남을 정죄하는 것과 함께 그 율법주의적인 오류에 빠지는 것이 있고요. 또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것, 그 다음에 돈의 가치와 사용에 대한 판단력을 잃는 것 이렇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판단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그 요즘 복지 예산과 이제 그 어려운 사람 돕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 이제 많은데요. 이것이 이제 반드시 좋은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도 같은 나라에 가면은요 공항에 딱 내리면은 짐을 딱 들어줘요. 아무나 와서 들어주고 5m 가서 딱 내려놓은 다음에 딱 돈을 달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화장실에도 비누가 없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면은 옆에 서서 이렇게 기다려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비눗물을 이렇게 따라주고 또 이렇게 손을 벌립니다. 근데 이제 거기 지식층들은 거기 부자들은 또 엄청난 부자죠. 굉장한 부자인데요. 지식층들은 절대 도와주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 돕는 게 아니고 쭉 올라가 보면 그 사람들의 마피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돈이 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 평생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한 복지 정책도 물론 우리가 많은 복지를 해야 되지만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이제 좋지 않습니다. 이제 멀쩡한 사람이 서류를 꾸며서 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실업급여만 챙겨가지고 또 평생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뭐 좋다는 것은 다 알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 비용이 다 누군가의 그 지갑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번 신년에도 그 올해 있을 그 선거를 앞두고서 유권자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떤 정책에 가장 중점을 두느냐 어떤 후보의 정책에 했더니 1위가 경제 회복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경제 회복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런 복지 정책 확대라는 것인데 둘 다 경제에 관한 문제죠.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제 무작정 이제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전 세계적으로 59개국이 대선을 치른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엄청나게 많은 선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세계 그 통합으로 가는 한 전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그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복지 확대, 공짜 정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후보들을 지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당선이 될 겁니다. 그럼 세계 경제가 이제 그 어려움에 빠지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이제 평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일은 우리의 미래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제 그 외상이라고 이제 소를 잡아먹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소가 나중에 뭐 우유도 없고 고기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그 힘이 없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잘 돌봐야 되지만 멀쩡히 일하지 않는 사람까지 누리고 보호를 받는 세상에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자, 조용히 일하고 남의 빵이 아니라 자기 빵을 먹으라고 하셨죠, 분명히. 이것이 우리가 그 복지와 구제 사이에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도울 때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쪽으로 도와야지 그냥 뭐 반찬 갖다 주고 이런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그 부자에 대한 정죄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가난한 이들은 무조건 피해자이고 또 부유층은 모두 가해자처럼 이제 취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많은 경우에 그렇긴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차별이라는 것인데요. 그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몸이 굉장히 말랐는데 그 뚱뚱한 사람한테 이제 돼지다 뭐 뚱뚱하다 이러면 아주 뭐 완전히 큰일 나죠.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근데 이제 마른 사람한테는 저도 별명이 항상 뭐 뼈다귀, 뭐 해골, 뭐 마리밭이, 짝대기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다음 아이디가 오죽하면 이제 짝대기인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저한테 막 재밌게 하거든요. 저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그게 저의 이제 열등감인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차별입니다. 이제 뚱뚱한 사람을 돌보기 이제 그 마음을 존중하다 보니까 마른 사람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를 볼 때도 모두가 이제 사회의 악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다 그 가난한 자들을 밟고 선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 성실히 일해서 정말 남들 잘 때 일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고 잘못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웃에 대한 섣부른 판단인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가끔 좀 무리해서 이제 해외 여행도 가끔 가고 이제 어려워도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그럭저럭 이제 사는 분이 있는데요. 그 이제 자매님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아, 이번에 여름 휴가를 그 자기네 그 부교역자님이 그 사이판으로 간다 그러더라.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시험을 받냐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 무슨 해외에 가시냐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들은 굉장히 절제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모범을 보이면서 뭐 돈이 남으면 다 헌금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기도 가는 해외여행을 목사님 왜 못 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목사님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뭐 어디 그 뭐 어디 당첨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다른 것은 몰라도 여행은 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래 돈을 모았을 수도 있고 누가 보내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내 기준에서 항상 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돈을 많이 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비출 때 항상 다른 사람한테 비추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만 비추고 남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자신에게 속기 쉽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 돈이 없을 때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욕심이 없는 것 같고 돈이 없어서 궁핍한 것을 자기가 절제를 되게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거나 착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돈이 생기면은 그 사람의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죠. 내가 사고 싶었던 거, 뭐 갖고 싶었던 거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이 항상 악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돌아보는 만몬의 노예가 아닌 다스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족이 또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가장이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난 이렇게 절제하겠다라든지 뭐 우리는 이 정도만 하겠다든지 결정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부인이 뭐 다른 생각 갖고 있으면 소용이 없고요. 또 부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남편이 갖고 있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또 아이들이 자녀들이 막 그런 요구를 하면은 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족들에게 항상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고요. 돈 이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이 있고 또 돈을 쓰는 자세가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정답이나 어떤 교리가 아니라 한번 그 생각해 보시고 양심에 따라서 각자 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의 자세를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당장이라도요. 가능한 어떤 형태의 빚도 적게 지고 또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에 대해 타인들에게 겸소하고 또 소박함을 주는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이며 그 또 세상의 주인이 마귀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항상 그 소망과 눈은 하늘에 고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뭐든 달라고 아우성치지만 그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메시아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보다 그 구주와 주님을 통한 은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그네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호적을 다 그곳으로 고정시켰으면 합니다. 성도는 모두 나그네이고요. 성도이면서 마귀의 소유물일 수가 없고 마귀의 자식이면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가정과 개인이 한마음으로 절제된 삶을 살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